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를 주의 말씀 앞에 오늘도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 되나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은 가운데서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시원함을 맛보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만한 자 되도록 주 이 시간에 그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서 계속해서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리고 참 장막, 하늘의 참 장막에 대한 그 비교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말하지만 사실은 이제 성막이 발전한 형태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까지 포함해서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하겠습니다. 옛 언약에서 희생 제물이 죽어서 그 피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언약에는 그 피가 필요합니다. 옛 언약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모형이 아니라 하늘 참 성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23절에서 하늘의 것들에는 그럼 하늘의 모형들은 짐승의 피로 했는데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했는데 그러면 하늘의 것들의 이 참 장막은 그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제물 곧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이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모형이 아니고 하늘의 이 참 장막을 말합니다. 하늘의 성소를 말할 때에 근데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늘의 것들을 정결하게 할까? 하늘의 것이 정결하게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을 생각하면 하늘의 어떤 뭐 성소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형인 이 모세의 이 장막, 성막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성막이 오염된 것은 성막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성막에 대한 그 지시를 받는 동안에도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에 대한 그 지시를 다 받는 동안에도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들은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됩니다. 성막이 불결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불결하기 때문에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언약궤에 있는 그 속죄소에 뿌리고 또 그 앞에도 뿌리고 이렇게 피를 뿌렸습니다. 그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일 때야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때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성막으로 들어갈 때에 첫째 휘장을 지났습니다. 그 성막 자체를 여닫는 그 첫 번째 휘장을 지나고 그 옛 성막은 그렇게 해서 또 그걸 또 중간에 또 휘장을 하나 쳐서 지성소로 들어간 두 번째 휘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휘장을 지나가야지 바로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모형인 이 성막에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막혔다는 것이죠. 그 1년에 한 번 외에는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된 일이라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갈 게 아니라 매일 나갔어야 했죠. 정말 둘째 휘장 걷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냥 매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년에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로 속죄소 앞에 오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 지성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막혔구나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막힌 것 같은 이 휘장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길에 대한 소망을 끊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구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길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성소에 대한 모형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막혔으나 이 제물에 의하여서 그 피로 인하여서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것, 참된 것이 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활짝 열리리라는 그 모형이 바로 성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의 장막은 완전함이 올 때를 소망하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들의 죄로 인해 지성소에 이르는 길이 막혀 있음을 그 휘장으로 막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라 할지라도 이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이나 막혀있던 곳이 바로 지성소인 것입니다. 하늘의 모형인 이 지상의 이 하늘의 모형마저도 이 지성소에 이르는 길이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하늘의 모형마저도 이렇게 막혀있다면 하늘의 이 참성소에 이르는 길은 얼마나 더 막혀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대제사장 이 아론마저도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으리라고 하신 만큼 그렇게 막혀 있는 것이 지상에 있는 이 지성소인데, 그렇다면 하늘의 참 성소는 얼마나 더 불가능하게 막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가 지금 하늘에 있는 이 참 장막을 위해서는, 참 성소를 위해서는, 하늘의 것들을 위해서는 더 나은 재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 더 나은 재물이 필요하겠구나. 모형인 이 성막에서도 이렇게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이 참 성소는 어떻겠는가? 그때는 더 나은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한다는 이 말씀이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 하늘에 있는 것은 완전하고 모형은 불완전하니까 이 지상에 있는 것은 모형이니까 불완전해서 정결하게 하고 하늘에 있는 것은 완전하니까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약간 그 이상을 생각하고 이상의 모형인 이 땅을 생각하는 이런 플라톤과 같은 정신으로 지금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늘의 것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이 땅의 성막에서 하늘의 모형인 이 땅의 성막에서 무엇을 정결하게 하는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성막을 정결하게 할 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피를 뿌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정결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피를 뿌린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은 우리 인간, 이 죄인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결하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피를 뿌린 후에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이죠. 성막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거기에서 또 더 깊은 곳은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언약궤 그 위를 덮은 시은소라고 하는 은혜가 출발하는 곳이며 속죄소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만나리라 하신 그곳, 그곳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이 하늘의 모형인 이 성막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것도 마찬가지이죠. 하늘의 것들을 더 나은 제물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하늘입니다. 하늘의 모형인 이 지성소에서 피가 뿌려지는 이 언약궤의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듯이 하늘의 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는 그 관계에도 더 나은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한번 만나봐야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3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날 수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할 수 없다. 내가 너를 만난다면 내가 너를 진멸해야 한다. 그리고 루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 십자가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 나은 재물이 필요한 겁니다. 하늘이 더럽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더 나은 재물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았던 장벽이 사라진 것입니다. 2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참것의 그림자, 이 모형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제사장처럼 그 사람이 만든 곳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하늘로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참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의 것을 묘사할 때와 이 지상 성막을 묘사할 때와 단어가 이제 틀린데요. 하늘의 것을 묘사할 때는 그냥 성소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모형을 소개할 때는 지상 모형은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늘에 그럼 하늘의 참 장막에도 지성소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늘의 이 참 장막을 소개할 때 하늘의 지성소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늘의 지성소는 없어요. 왜요? 하늘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하늘이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하늘이 바로 그 지성소이기 때문에 따로 하늘의 지성소라고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성소를 말할 때는 지성소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늘 자체가 이미 하늘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마치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앞에 서는 것과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에 하늘에 들어가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순서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1차적인 번역을 한다면 이런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행위의 순서 하늘에 올라갔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들어가셨는가? 그 목적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목적 없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에 이 승천하신과 대제사장 사역을 연결하고 있죠.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승천하신 분이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은 하늘의 모형인 이 성막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이라는 거죠. 여기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쓰지 않고 이 원문에서는 하늘을 통과하여 가셨다. 마치 휘장을 통과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사실은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 위하여서 하늘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마치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 앞에 서기 위하여서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듯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죄소 앞에 서기 위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 위하여 하늘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은 레위 16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장면에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하는 그 염소를 잡은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이제 휘장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그 위와 속죄소 앞에 그 피를 뿌립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레위기 16장 16절 말씀에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장면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속죄 제사는 이미 성막 밖에서 드려졌습니다. 성막 밖에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목적은 이제 지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밖에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고향이 하늘이니까 이제 하늘로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 위하여 하늘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24절 말씀에서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승천, 하늘로 들어가신 것은 2000년 전인데 나타나신 것은 언제 나타나시냐? 이제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2000년 전에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계속해서 거기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분, 지금 우리를 위하시는 분, 지금 우리를 편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편을 만들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떤 수고가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어떤 대가가 필요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될 자격이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예수님께 예수님 제 편에 서주세요. 제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것이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를 위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네가 가장 복된 자가 되도록 영원히 복된 자가 되도록 너를 위하고 있다. 지금 너를 위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책과 허물을 대신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책과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많이 지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서라도 절망 속에서라도 어떤 절절한 그런 절망 속에서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홀로 있는 것처럼 때때로 그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서 마치 하나님마저도 나를 잊으셨는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노래처럼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할 때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 히브리서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 하나님 앞에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뭐 내가 찾으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시편 여러 곳의 노래처럼 마치 우리에게서 숨으시는 때와 같은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절망 속에 우리를 가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숨기신 듯한 그때 신자에게 가장 큰 괴로움은 무엇인가? 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요. 마치 그의 느낌 가운데 하나님이 숨기시는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도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바로 그 지금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고통,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거기 계시다. 지금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편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여서 지금 히브리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우리를 위하여 서셨다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볼 때 더욱 우리가 우리의 신뢰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이게 두 가지 비교점이 있는데요. 해마다라는 거예요. 횟수에 있고요. 다른 것에 피로써라는 이 재물에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은 속죄일이 되면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해마다 드리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재물에 대한 것이 있고 또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다른 것의 피로는 피로써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 피를 가지고 시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말씀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러 번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필요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자주 여러 번 고난을 받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세상 끝에 우주의 역사 끝에 단번에 곧 단 한 번 자기를 제물로 드리십니다. 이 세상 끝에라는 것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끝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는 끝에 그 완성은 지금 뭐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 끝에 단 한 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대제사장 되신 일이 얼마나 특별한가 우리가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론은 어땠습니까? 아론은 다른 것의 피로써 짐승의 피로써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론은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에서도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피를 쏟아서 그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했기 때문에 고난과 함께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으로 그 제물을 드리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고난당하신 이 피의 가치가 어떠합니까? 예. 창세전에 구원받도록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그 피의 가치입니다. 그리고도 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는 이 성육신하시고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이 피의 가치는 무한한 것이죠.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구약의 성도들은 그러면은 구원을 못 받는가? 아니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벨도 구원을 받았고 에녹은 하늘로 올림을 받았죠. 노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고 다윗도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드린 그 짐승의 피로 드린 그 제사 자체가 효과를 발휘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10장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피는 짐승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구약에서 드린 그 제사가 효과를 발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그 피가 효과가 있어서 구약의 성도들도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을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약에 앞서간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해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단번에 제사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전제하고 있는 그 말씀이죠. 그들이 왜 구원받았는가? 예수님께서는 자주 고난을 드린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그 단번에 그 제사로 그들 모두까지를 구원할 만한 그 놀라운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제사가 구약의 성도들의 죄까지 씻는 효력을 갖지 못했다면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그 단번의 제사로 그 단번의 제사로 인한 공로가 구약과 신약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나타나신다 이 말이 세 번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나타난다는 말이 이제 원문에는 다 다른 단어입니다. 다 다른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나타난다가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나타난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24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고 할 때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알리기 위하여 나타날 때 무엇을 알려주려고 나타날 때 그 나타나는 겁니다. 또 28절에 보시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하신 것은 바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지도록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이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 나타나심은 등장하는 나타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기 위하여 세상 끝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 있는 이 십자가의 희생제사는 단번에 완성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날 때 그때 무슨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따로 무슨 하실 일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는 말입니다. 단번에 드리신 이 제사가 효과 있기 때문입니다. 신구약에서 모든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단번의 제사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이 구속사역이 인간이 마주한 비참의 유일한 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마주한 비참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죄의 삭신,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타락 후에 우리가 마주하는 이 죽음, 지금은 사람들이 뭐 죽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죽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안 맞지만 한편으로는 죽음은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면서도 죽음을 부정한 것 취급하죠. 죽음과는 가장 멀리 있으려고 하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숫자도 1, 2, 3, 그 다음에 뭡니까? F 이렇게 해놓기도 하죠. F. 4를 안 내놓고. 그만큼 한편으로는 죽음이 두렵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죽어가기 때문에 죽음이 자연스럽다고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좋았더라 한 것에 죽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죄로 인해 들어온 비참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절정은 영적인 죽음에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고 율법의 정죄가 임할 때 그 죄책이 합당한 형벌이 선고될 때, 죽음의 절정인 영원한 죽음이 선포될 때 그 두려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은 채로 살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셔?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잊은 채로 살 것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런 두려움이 자라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억누르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라고 막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그 죄책과 자기의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보게 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그러니까 권세자들부터 자유자부터 종까지 모든 사람들이죠.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나는 부자야, 나는 강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죠. 그 모든 종들과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것이 죄의 자각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는 왜 임금이요, 왕족이요, 장군이요, 부자요, 강한 자야, 종에게도 자유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다가, 그러나 심판 앞에 설 때 자기의 죄책에 대한 자각과 함께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그래서 바위가 나한테 떨어졌으면 이렇게 바랄 정도로 그 죄에 대한 자각과 심판에 대한 자각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정죄에 대하여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한 우리에게는 죽음도 심판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재림까지도 예수님 재림하면 어떡하지? 나는 해놓은 게 없는데 어떡하지? 두려워하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한 우리는 죽음도 심판도 재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심판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인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는 그 심판이 됩니다. 우리의 의를 확인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전가되어서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과연 의인으로 인정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실 때 내가 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려야겠군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하여 그곳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제목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52문에서 이 재림에 대하여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모든 슬픔과 핍박 가운데서 머리를 들고 전에 나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고 모든 저주를 내게서 치워버린 재판장을 하늘로부터 기다립니다. 그는 나와 그의 모든 적들을 영원한 저주에 던지고 나를 모든 택함을 받은 자들과 함께 자신에게로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끌어올립니다 라고 답합니다. 슬픔과 핍박 가운데서 머리를 들고 재판장이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려오시는데 그 재판장이 누구시냐. 오시는 심판하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하여 그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셨던 그분이에요. 그분이 심판하러 오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죽음도 심판도 재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셨던 그분이 심판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 중에 있을지라도 또는 인내 중에 있을지라도 고개를 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그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저희의 모습을 살필 때에 과연 우리는 주의 심판을 받아 진노에 마땅한 자들이나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죄도 없고 주여 우리의 대제사장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주여 과연 실제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여기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의 자녀로서 믿음의 이 싸움을 담대히 싸우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인내하며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